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이 자국 상선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래 이 같은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도발적 행동에 따른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최근 이 해협을 지나던 마샬군도 선적 화물선에 경고 사격을 가한 뒤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한편 국제조약에 따라 선박들은 무기나 정보 수집 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테오도어 루즈벨트호를 아라비아 해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인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이란과 6개 강대국 사이 핵 합의를 맺으려는 미국의 노력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케냐 지도부와 안보 협력과 통상, 인권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권단체들은 케리 장관이 케냐군과 경찰의 권력 남용을 언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케냐 방문에 앞서 북동부에 있는 가리사 대학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나 148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이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케냐 정부 모두 알샤바브를 테러 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도 나이로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1998년 폭탄 테러 공격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반테러 작전은 미국과 케냐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의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6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릴린 모스비 메릴랜드 주검사는 1일 기자회견에서 그레이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체포돼 차량으로 이송되던 중 심각한 목뼈 부상을 입었음에도 안전띠로 안전하게 고정되거나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특히 그레이가 응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모스비 검사가 밝혔습니다. 모스비 검사는 또 경찰이 그레이를 체포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그레이가 갖고 있던 흉기는 칼날이 튀어나오는 위험한 것도 아니었고 이를 휴대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릴랜드 주검찰은 이에 따라 해당 경찰관 6명 가운데 1명에게는 2급 살인 혐의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와 2급 폭행, 직권남용, 불법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일 현재 6,2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 수습과 구조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망자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팔 정부는 사망자 유족들에게 우선 $1,000를 지급하고 장례 비용 $40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시신에서 나오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8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적어도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조대는 지진 발생 닷새째인 지난달 30일 생존자 2명을 구출했습니다. 건물 더미 안에 갇혀있던 10대 소년이 구출된 데 이어 호텔 주방 직원인 30대 여성도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일본 외무장관으로는 최초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아바나에서 미국과 쿠바 관계 정상화 노력에 따라 쿠바에 대한 일본의 사업적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이 쿠바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1995년과 2003년 일본을 비공식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체로 테러 분자들에 대한 무인기 공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GFK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테러 분자들을 겨냥한 무인기 사용에 대체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이 추진해온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통일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일 행사 불참이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이 상호 동맹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미국과 일본이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이 추진해온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고 5.24 제재 조치 이후 제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일 남북 간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우선 민간 교류부터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북한과 추진하는 한편 민간에서 추진하는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통일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단체가 인도적 지원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교류에 대한 남북 협력 기금의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은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지난해 280만 달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5.24 제재조치 이후 제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을 가능한 한 허용하고 민간교류에 대한 한국 언론인의 방북 취재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 6,500만 달러의 사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교류 확대 방안 발표는 한국 정부가 최근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가 열리고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고 남북 교류에 대한 민간 차원의 요구가 나오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알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와 5.24 제재 조치는 무관하다며 5.24 조치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김 제1위원장의 불참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 특별한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러 간 사전 조율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 행사 불참 배경과 관련해 북한 내부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에 특별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북측의 갑작스런 러시아 전승 행사 불참은 김 제1위원장의 신상의 변화나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동향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군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등은 김 제1위원장이 오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교 채널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의 불참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이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행사 개최 열흘 전 갑작스레 불참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불참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사전 조율 실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박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의전과 군사 지원 문제로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원래 외교상 국제 행사에서 이제 집권 기간 연령으로 이게 의전 순서를 매기잖아요. 자리 잡는 거. 그러니까 뭐 시진핑 옆에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 옆에 옆엔 서야 되는데 그 자리 문제가 상당히 절충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엔 수호의 35 스텔스 기능을 가진 우리 저 F-35에 대적할 만한 그걸 그 15대 정도를 북한에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러시아 측에서는 어렵다.
안 박사는 북한이 차관 형식의 무상 지원으로 수호의 전투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선 이 같은 요구가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북러 간 사전 조율 실패와 의전 문제,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 경험이 없는 북한의 준비 부족 등을 불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 북러 간의 사전 조율 실패, 다시 말해서 경제협력과 군사협력, 더 나아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전 문제와 관련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상이고 경험이었기 때문에 시간 부족, 다시 말해서 준비 부족이 하나 요인일 수 있고.
양 교수는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악화 등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긴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 제1위원장이 다자회의에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대접을 받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참석 자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불참이 최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측에서 불참 이유로 제시한 내부 문제가 정권 안정과 관련 있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지적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북러 협력 관계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한국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사회과학원 한국과장입니다.
This was supposed not a bilateral visit in the first place. It was supposed to be his participation in a...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문 계획은 러시아의 2차 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다른 정상들과 함께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단독 방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제1위원장의 방문 계획 취소로 러시아가 모욕감을 느낄 이유가 없고 북한이 러시아 측에 이른바 내부 문제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라는 게 똘로라야 과장의 설명입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30일 김 제1위원장의 불참 이유에 대해 북한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김 제1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close relationship that North Korea has with China, the first foreign visit should be to China.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번째 해외 방문국은 당연히 중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소장은 김 제1위원장의 방러 취소 결정에 특별히 중국의 압력이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깨닫지 않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제1위원장의 방러 취소 배경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러 경제협력과 관계 증진의 동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측에서 김 제1위원장의 방러 취소 이후로 제시한 내부 문제가 정권 안정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존 메릴 씨입니다.
The North Korean media went out of its way to show pictures of
북한 매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기로 개조된 러시아산 장거리 여객기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항공기로 러시아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 제1위원장이 실제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획이 취소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메릴 전 국장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 공식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앞서 서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방문을 통해 상호 동맹 관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와 함께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상징적 행사였다는 게 워싱턴의 평가입니다. 중국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미일 정상이 두 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또 동맹 관계를 지역에서 세계로 확대했다고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통해서 이 두 나라 간 군사협력을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네.
둘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시장 경제 기반에 번영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나아가서 힘이나 강압이 아닌 국제법과 규범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두 나라 동맹 관계를 지역과 분야 모두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가와무라 야스히사 대변인은 29일 BOA에 두 나라 동맹은 더 이상 지역 개념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wo allies no longer the just the regional collaborations, but should go beyond.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일 동맹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미일 두 나라는 이번에 합의한 새로운 방위 협력 지침을 통해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카네기 국제 평화 진흥 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 연구원은 30일 BOA에 방위 협력 지침이 미일 동맹 확대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essentially an expansion of alliance cooperation.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과거 특별한 지역에서만 공동 작전이 가능했고 활동은 서로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지적처럼 두 나라가 지리적 제한 없이 세계 어디서나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셔프 연구원은 이 때문에 두 나라가 지침 개정이라는 표현보다 새 지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쇄신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새로운 방위협력 지침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그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차원에서 평시부터 전시까지 5개 상황으로 나눠서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일반 군사협력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네.
따라서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새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 겸 일본 석좌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네.
새 지침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우주와 사이버, 평화유지 활동,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기능적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둘째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해서 제3국에 대해 협력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그린 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의 이런 역할은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게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적어도 올해 여름까지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의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본 의회가 헌법을 개정해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갑자기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진흥재단 셔프 연구원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I think mostly for the political side of things. Certainly Japan does not want to get involved in an ISIS type of Syria, you know, operation.
일본이 이라크나 시리아의 급진주의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 소탕에 나서기가 힘들고 예멘 해역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와 선박 검색에 동참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건데요.
네.
셔프 연구원은 이 지역이 일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해적 소탕 작전에 대해서도 일본은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사훈련 등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자위대가 지금보다 활동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고 셔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 과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한 전력이 있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재무장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특히 이 새 방위협력 지침으로 일본과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이 되고
네.
이것이 결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또 새 지침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임을 감안할 때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미국에서는 그 새 지침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30일 BOA에 한국의 이 새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don'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with this. And I think it just reassure them that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위대한 동맹국들이라며 새 지침이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아울러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천일교 기자와 함께 아베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과 새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이번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의 의미와 함께 향후 미한일 3국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시아 문제 연구소 남광규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미일 관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그 미일 동맹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단계로 또 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 또 오늘 이제 과거 미일 동맹에서 사실 그 미국이 좀 중심적이고 일본이 거기에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미일 동맹이었다 그러면은
네.
이제는 그 미국과 미일 동맹이 약간은 서로의 역할을 좀 공유하는 서로 나누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단계로까지 좀 발전해 나간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역할에 일본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은가 이렇게 봤을 때 미일 동맹이 과거의 전후에 만들어진 미일 동맹의 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미일 사이의 파트너십이 더 공고화되어진 그런 것으로 일단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을 것 같군요.
예, 뭐 일본에서야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베 외에도 또 아베 수상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미국 방문을 통해 가지고 국빈 방문을 통해서 뭐 오늘 상당히 충분히 의도했던 데도 목표가 성취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베 외교의 어떤 승리다 아니면 미국에서 일본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뭐 일본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은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실 경제 대국이고 또 이번에 미일 동맹이 좀 한 단계 올라가게 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역할도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시 우리 그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에 겪었던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일본의 어떤 신뢰가 아직 아시아에서는 형성되지 않은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높아진 위상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본이 책임 있는 어떤 태도와 그 내용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실상부하게 일본의 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에서는 새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한국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역시 일본의 그 군사적 역할이 확대죠. 일본이 뭐 단순하게 과거 같은 뭐 전수 방위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군사적과 군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현실화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뭐 사실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특히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지도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에서 가지고 우리 불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그 군국주의 지배 식민지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일본이 그렇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역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한일 간의 그런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그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다른 한편은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 특히 군사적인 역할이 확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네.
그건 또 일본 내부의 어떤 주권의 문제인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국제적 리더십에서 가지고 일본의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일 관계 현안 문제와는 또 별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본의 어떤 군사적인 역할은 뭐 우리가 우려한다고 해가지고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그것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그 사죄가 빠진 데 대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북한 등도 비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그 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아베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나온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고요. 뭐 아베가 역시 그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아베가 견지해왔던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어 있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그대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미일 사이의 방위 협력 지침 이 부분이 사실 어떤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역시 아베가 과연 과거사에 대해 가지고 식민지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역시 우리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 이번 연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그것이 상당히 강하죠.
네, 그 전임자들의 입장을 유지하겠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위안부 인신매매를 어떤 민간 단체 그 영향으로 보려고 한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강제 동원 문제하고 인신매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강제 동원의 문제는 뭐 또 정부가 주체가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가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인신매매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국가의 책임 영역에서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계속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그 사죄의 의미는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과거 전쟁에 대한 도발에 대한 어떤 책임 표명이고요.
네.
지금 사실 우리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뭐 북한까지 또 중국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안되고 있는 일본의 그런 과거사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부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이나 동북아에서는 계속 일본에 대한 불신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아베 총리의 방미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이 한층 더 가까워진 데 대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일반 보통 사람들은 또 그것은 또 미일 관계고 미일 동맹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전문가층에서는 우리가 이러다가 좀 너무 외교적으로 좀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네.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사실 한미일이 사실상 이제 미국을 중재를 해가지고 삼각동맹을 형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국이 좀 너무 지금 미일 관계의 증진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외교가 너무 소극적이 않느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외교가 또 풀어야 될 숙제인데 문제는 지금 한일 간의 문제는 역시 역사 문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또 미국이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네.
그래서 결국은 한일 간에서 풀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당장 어떤 좀 발전을 기대하기는 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그러나 지금 미일 동맹이 그 강화되어져 간다고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동맹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어진다. 뭐 그렇게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미일 동맹은 또 미일 동맹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한미 동맹은 또 한미 동맹대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 동맹 또 한미 동맹이 더 발전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미일 동맹의 증가를 가지고 한미 동맹의 상대적 약하다. 뭐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한일 관계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미일 동맹이 좀 협조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하겠죠.
네.
그러나 지금 사실 뭐 한미 동맹, 한미 관계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한일 관계는 역시 이 부분은 일본이 그래도 과거에 무라야마 총리나 또 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 고노 담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일본이 어느 정도 아베 수상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한일 관계의 어떤 좀 전개점을 마련하는데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의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남광규 교수와 함께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등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단체가 통일특급 열차라는 이야기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탈북 여성단체가 탈북민 여성 3명이 출연하는 토크 콘서트, 즉 이야기 공연을 기획해 각 대학교를 순방하며 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염원 토크쇼 통일특급열차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북한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탈북 여성들이 진행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젊은 세대들이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지난 4월 17일 명지대학교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안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를 주최한 단체의 이소연 대표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통일 특급 열차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콘서트를 통일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일반인들도 더욱이 청년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뭐 대학생들도 MT를 가는지,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스치고 지나갈 뻔한 이런 얘기들을 가볍게 주제로 다루면서 재미와 감동도 주고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한, 현재 북한의 젊은 친구들도 한류라는 것을 접한다고 하죠. 드라마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북한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저희 탈북 여성들이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뭐 탈북 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 내에서 내 생활은 어땠고, 드라마 볼 때는 과연 어땠고, 나는 연애를 어떻게 했고, 실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아, 북한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구나, 북한 주민들 우리가 통일해도 안고 가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예, 저희는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이 대학생들인 만큼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텐데요. 탈북민 출신 출연자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생각에 많이 설렜다고 합니다. 북한 간호중대 사관장 출신 탈북 여성 안혜경 씨를 만나봤는데요.
저도 북한에서 대학 생활을 했고 또 이 지금도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지만 또 실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북한의 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뭇 설레기도 하지만 좀 떨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시각에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지에 대해서 많은 지금 설렘 반 궁금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혜경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대학생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북한 주민들은 그 사이에서 살면서 지금 인권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인권이란 말조차를 모르고, 우리도 저도 31년간을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인권이라는 그 말조차도 모르고 사는 북한 주민들이, 또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생활난과, 그러면서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서는 자기들이 3대 세습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그 자기 정권에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북한을 올바르게 바라보자는 북한의 이중성,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북한이지만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북한이라는 이런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출연자들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궁금해하는 북한 주민들의 연애, 군복무, 한류 열풍 등을 북한 말투로 흥미진진하게 전달해 호응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정훈장교로 8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다은 씨는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다리를 길게 뻗으며 행진하는 제식 동작을 선보여 학생들의 탄성을 자아냈는데요. 이다은 씨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일단 살 때에는 남조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더라고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들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한 영토이며 그 부속도서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한민국이 나를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너무 정말 뿌듯하고, 내가 이때까지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그 남조선 사람들은 남의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는데, 한국에 직접 오니까 나를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정말 고마움에 늘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방식이나 구혼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다은 씨는 북한에서 구원할 남자가 일단 산에 가서 나무를 몰래 베서 마음에 드는 여성의 집으로 가져간다면서 상대방 부모들이 나무를 가져간 그 청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면 그것이 청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요.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북한의 20대 저희 같은 청소년들이 남한의 자기네 20대 청소년들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냐. 정말 좋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똑같은 20대들이지만 북한에 있는 20대들은 여러분들처럼 가고 싶은 곳, 할 수 있는 것을 다 못한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가 전부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없다. 그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막 이러더라고요.
행사를 기획한 단체의 이소연 대표는 통일 준비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고 한국에 있는 2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연구사업 분야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토크 콘서트, 즉 이야기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팔 대지진 사망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이 중국 해안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일본 국민들이 절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네, 네팔 지진 피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사망자 수가 6,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구조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수도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산간 오지까지 수색팀이 파견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확인된 사망자 수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군당국은 사망자 수가 최대 15,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네. 밝혔는데요. 네팔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팔 내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부상자 수도 지금까지 14,000명에 이릅니다.
네, 뭐 부상자 수가 14,000명이라고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유엔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완전히 파괴되거나 일부만 부서진 가옥도 60만 채에 달합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네.
이 때문에 또 생존자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잠을 자야 하는 형편인데
네.
건물 잔에 묻혀서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때문에 또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면서 피해 지역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생존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신이 넘쳐나면서 당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발견 즉시 화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카트만두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여진의 공포 때문에 수도 카트만두를 등지고 안전한 지역으로 떠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현지 언론에서는 현재까지 4만 명 정도가 카트만두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산간 지역이다 보니 수습이 쉽지 않은데 전염병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구호 물자와 인력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데요.
네.
군 당국도 구조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인정하면서 전염병 발병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적같이 살아나온 사람들 얘기도 이어지고 있죠.
네. 22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잔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네.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집안에 있던 10살 난 딸과 아기가 실종됐었는데요. 군인들의 헌신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딸은 2시간 만에 건물더미에서 구조됐고요. 아기도 밤샘 작업 끝에 결국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네.
먼지 더미를 뒤집어 쓰곤 있었지만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네.
지진으로 살아갈 힘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 이 아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다행이네요.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 알아보죠. 인터넷을 통한 모금 운동이 활발하다고요.
네,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서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틀 만에 무려 50만 명이 참여해서 모금액이 1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200만 달러를 기부해서 전체 모금액은 1,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이 재난구호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팔 지진 피해를 수습하는 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팔 정부는 재건 비용에 필요한 자금으로 약 20억 달러를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파악될수록 비용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80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석 달 동안 200만 명분의 식량과 물 그리고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남중국해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군요.
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중국 해안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베트남이 최신의 킬로급 공격용 잠수함에 탑재하는 러시아산 지상공격용 클럽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가운데는 처음으로 잠재지 미사일을 보유한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네. 중국 해안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군요.
그렇습니다. 잠재지 미사일의 정밀 타격 범위는 300km인데요. 잠수함으로 해안 가까이 접근해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이 상당합니다.
네.
베트남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상 공격용 전력은 스커드 미사일과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에 국한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잠재지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전투력이 크게 강화된 겁니다.
네. 잠재지 미사일,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지상으로 쏘는 이 미사일을 베트남이 얼마나 확보한다는 건가요?
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베트남은 모두 50개 잠재지 미사일 클럽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합니다.
네.
이 가운데 28기는 이미 지난 2년간 이미 인도받은 상황입니다.
네. 베트남이 최근 들어서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있네요.
사실입니다. 지난 2009년 러시아와 킬로급 공격용 잠수함 6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2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인데요. 지금까지 모두 3척이 인도됐고 1척이 곧 추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네.
나머지 2척은 해상시험 중이거나 제작 중인데요. 내년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잠수함 구매 계약에 잠재지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베트남의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신경 쓰이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군사 전력상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일 것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중국은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상 공격용 미사일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선박이나 군함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국의 주요 해안 도시를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 해군기지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과의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출을 강행하고 베트남 선박을 쫓아내는 사건이 이어졌는데요. 베트남이 이런 군비 증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의 관계, 과거사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네, 아베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새 방위협력지침에 합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이 어떤 의견이 많았습니까?
네, 지난달 27일 워싱턴에서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영어로 2 플러스 2, 2 더하기 2 회담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 그 새 방위협력 지침이 합의됐습니다. 일본 자위대 미군 후방지원 범위를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런 지침에 대해 반대 48% 그리고 찬성이 35%로 나왔습니다.
네.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건데요.
그렇네요.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개정된 방위협력 지침은 자위대와 미군의 연대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지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죠.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 미국, 일본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했는데요. 미국의 원로 정치인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군요.
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존 맥케인 위원장이 이리 일본 교토통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맥케인 위원장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위대 기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나요?
언급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남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미국과 일본이 다른 지역에서 협력하는 것도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이며 공의일 경우 일본은 어디에든 군함을 파견할 수 있다며 해상 자위대의 초기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정부군과 반군 간의 무력 충돌이 잠잠했는데 불안한 징조가 보인다는 소식이네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필립 브리들러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사령관 겸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가요?
러시아가 그동안 확보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재배치하고 전력을 가다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 2월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휴전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또 다른 공격을 위한 준비 과정과 일치한다는 게 브리들러브 사령관의 설명인데요. 러시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재공격을 위한 준비와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전력을 허투루 쓴 적이 없다는 점도 브리들러브 사령관이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의 그 협력기구죠.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지난 2월 민스크 협력에 합의한 이후 무력 충돌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군 배치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규모고요. 이 지역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브리들러브 사령관은 방군 내부에서 일부 분열이 있었던 만큼 러시아가 이번에는 분리주의 방군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사령부를 두면서 분리주의 방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브리들러브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네, 어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었죠. 영어로는 메이데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군요.
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 바로 노동절 근로자의 날인데요.
네.
한국과 홍콩,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의 집회와 행진이 열렸고요. 터키에서는 과격시위로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라, 또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도 규명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분야별로 기업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네.
다 이를 평균하면요.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2,000 수준입니다.
네. 한편 중국도 노동절을 지키죠.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노동절 연휴인데요. 전국 유명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주요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네.
전국 주요 국제공항에서는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관광객들도 몰렸다고 하는데요. 노동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번에 1일이 노동절, 또 주말, 이어서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져서 황금 연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요 관광지가 매우 혼잡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흥미로운 설문조사 내용 살펴보죠. 전 세계 도시들이 순위를 매기는 조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젊은 층이 지내기 좋은 도시 순위군요.
네, 흥미로운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컨설턴트 업체 디코드가 전 세계 55개국 젊은 층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도시지수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요.
네.
치안과 생활비, 다양성, 음식, 의상, 즉 패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설정해서 각국 도시들의 점수를 매긴 겁니다.
네. 뭐 저도 아직 청년의 나이인 것 같긴 한데 어느 도시가 1등을 차지했습니까?
미국의 금융중심지인 뉴욕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뉴욕은 1600점 만점에 1024점을 얻었는데요.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프랑스 파리가 그 뒤를 이어 젊은 층이 지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네.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도 상위권에 들었고요.
네.
한국 서울은 783점을 받아 2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세부 항목별로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가 환경과 기업가 정신, 캐나다 토론토가 다양성, 그리고 일본 도쿄가 음식과 밥 문화에서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후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북부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 평양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3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16도 예상됩니다. 개성 역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4도. 해산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3도 예상되고요. 청진도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5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에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선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주요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기획으로는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This one is Charlie, the biggest one. And he's a golden retriever.
덩치가 제일 큰 이 녀석 이름은 찰리입니다. 골든 리트리버고요. 나이는 6살이죠. 찰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일 때 웨스트버지니아 세난도어에 있는 골든 리트리버 전문 분양소에서 데려왔습니다. 찰리를 데려오기 전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개가 우리 부부 생활 방식과 맞을지 열심히
계속해서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조은정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